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남한 정부와 민간에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 문제를 협의하자고 오늘 통지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은 북측이 이날 오전 북측 금강산 국제관광지구는 금강산 지구에 국제관광문화지구를 새로 건설할 것이라며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 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가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무적 문제들은 문서 교환 방식으로 합의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금강산 현지 지도에서 남측 관계 부분과 합의해 금강산 내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고 지시한 바 있었습니다. 한편 이 통지문과 관련해 한국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은 정부와 그리고 관련되는 사업자와 긴밀히 협의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달라진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며 금강산 관광에 창의적 해법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이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 27개 회원국 대사들이 브렉시트 시한 연장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이 오늘 밝혔습니다. 하지만 연장 기간은 다음 주에 다시 모여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브렉시트 시한을 3개월 연장해 줄 것을 권고한 바 있었습니다. 영국과 EU는 최근 새로운 브렉시트 방안에 합의했지만 영국 의회가 이를 인준하지 않아 10월 31일 시한까지 브렉시트가 가능할지 불확실합니다. 존슨 총리는 의회가 브렉시트 합의안을 처리하지 않자 EU에 브렉시트 시한을 다시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존슨 총리는 오늘 12월 12일 조기 총선을 제안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어제 야당인 노동당의 제레미 코빈 대표에게 보낸 편지에서 조기 총선으로 12월 25일 성탄절까지 새 정부를 꾸리겠다면서 총선에서 보수당이 이기면 브렉시트 합의안을 인준하고 1월에 영국이 EU를 탈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동당은 조기 총선에 반대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미래의 WTO 협상이 전개되는 경우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농업의 민간 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갖고 협상할 권리를 보유 행사한다는 전제 아래 이처럼 결정했다고 홍 부총리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1995년 WTO 가입 시 개도국임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 외에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병력과 장비를 시리아 내 유전지대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슬람 무장조직 IS 격퇴전에서 얻은 가장 큰 성과 가운데 하나가 시리아 동부 유전지대를 확보한 것이라면서 IS가 다시 이곳을 넘보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관련 방안을 자세하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CNN 등 미국 언론들은 국방부가 유전지대에 탱크와 장갑차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오늘 시리아 내 시설들을 보호하려고 병력을 시리아에 남겨두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어제 홍콩 민주화 시위와 관련해 중국이 홍콩의 권리와 자유를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윌슨 센터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이 홍콩에서의 개입을 늘리고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통해 홍콩 주민이 보장받은 권리와 자유를 축소하는 행동에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홍콩 시위자들을 향해 우리는 당신과 함께 있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홍콩 시위와 관련해 중국의 눈치를 본다는 이유로 미 프로농구협회 NBA와 미국 운동용품 회사인 나이키도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화충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펜스 부통령의 발언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B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문제를 서신을 통해 논의하자고 한국 정부에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최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 관련해서는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금강산 사업을 정상화해 나간다는 입장을 변함없이 견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김괴간 외무성 고문 이름으로 발표한 담화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북 추가 정상회담을 설득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I think from the beginning the North Koreans had preferred
북한이 중국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태양광 발전소 투자를 대가로 한 희토류 채굴권 양도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은 각국에 성실한 안보리 제재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지역 내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 새벽까지 5mm 정도의 비가 내립니다. 북부 산간 지역은 눈도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많이 내려갑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9도에 머물겠고 낮 최고 기온도 5도에서 18도 정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금강산의 남측 시설 철거 문제를 서신 교환을 통해 논의하자는 통지문을 한국 정부에 보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한국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최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25일 북측이 앞으로 금강산 관광시설 철거 문제를 문서 교환 방식으로 논의하자는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를 시찰하면서 남측이 건설한 시설을 싹 드러내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한 지 이틀 만입니다. 북한은 통지문에서 금강산 지구의 국제관광문화지구를 새로 건설할 것이라며 합의되는 날짜에 와서 남측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가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정과 방북 인원 등 실무적인 문제들은 문서 교환 방식으로 합의하자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통일부는 일단 당국 간의 만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남북 간 해법 도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실무 문제 해결에 있어 직접 대면 협의가 아닌 문서 교환 방식의 협의를 제안한 것 역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통일안보센터장은 철저한 통미봉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도적으로 한국을 피하려 한다는 겁니다.
북한이 지금 뭐 현대아산에서 그간 투자한 돈이나 앞으로의 영업이익을 배상할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단지 일방적인 통보 수준에서 정리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 정부는 현대아산이라는 기업의 이익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북한이 수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대북 강경책으로 정책을 전환할 가능성도 또 낮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가뜩이나 남북 간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사안인데 통미봉남까지 더해진다면 상황은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고 신 센터장은 지적했습니다. 국제법 전문가인 심상민 국립외교원 교수 역시 협의점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한국이 북한의 시설 철거에 대응할 만한 수단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만약에 그런 철거 조치가 시행이 된다면 북한 자산이 국내에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뭐 강제집행을 통해서 일부라도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법적인 관점에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한편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과 만나 관련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김 장관이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한국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있다고 말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통일부는 조건이 마련되는 대로 금강산 관광을 정상화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은한 부대변인의 25일 기자 브리핑 내용입니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 관련해서는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금강산 사업을 정상화해 나간다는 입장을 변함없이 견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련 쟁점 및 필요한 조치들을 내부적으로 다양하게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세종연구소 정성장 연구기획본부장은 VOA에 한국 정부가 북한 관광을 재개할 수 있는 시기와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관광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우려 때문에 이를 재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관련 시설 철거를 지시한 만큼 북한이 기존 시설들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것인가 이 논의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이미 그것에 대한 어떤 기회를 한국 정부가 놓친 것 같고 지금은 남북 교류의 어떤 재개라는 큰 틀에서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다른 지역의 관광 문제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샌드연구소 최경희 대표는 북한이 금강산 관광 등을 놓고 한국 측에 큰 기대를 했던 게 사실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관련 언급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 방북 당시 15만 군중 앞에서 연설하도록 기회를 준 것도 그런 기대감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15만 중 앞에서 연설하도록 북한이 그 판을 깔아줬고 백두산이라는 그 상징성이 있는 자기들이 그 백두 혈통이라고 하는 그 집안으로 끌어들여서 또 상징적인 이벤트들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보면은 북한이 정말 마음 먹고 우리 대통령한테 그만큼 기대를 했다. 기대한 것만큼 지금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조급한 거죠.
최 대표는 금강산 관광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선 결국 미북 관계 개선과 함께 북한의 양보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통인 김괴관 외무성 고문 이름으로 발표한 담화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북 추가 정상회담을 설득하려는 의도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열 김영규 기자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 2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김괴관 고문의 담화를 통해 미국의 추가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I think from the beginning the North Koreans had preferred to meet directly with Trump.
북한은 워싱턴 내에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이들은 모두 적대적이고 요구사항이 많다고 믿기 때문에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대화하길 선호해왔다는 겁니다. 미국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VOA에 김괴관 고문의 담화는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Kim Gae-gwan statement was certainly another attempt to separate President Trump from his advisors.
미국의 적대적인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 때문이라고 비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판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What Kim Jong-un may be using Kim Gae-gwan's statement is to try to set up another summit with President Trump.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하는 것만이 스스로 원하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선임 연구원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비슷한 견해를 보이며 북한의 이런 계략에 미국이 넘어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백악관과 실무진 사이에서의 틈을 노려 그 사이를 벌려놓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세이모어 전 백악관 조정관은 김괴관 고문이 담화에서 비판한 북한을 적대시하고 있는 미 행정부 관료에 폼페오 국무장관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월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한 것에 대해 북한은 폼페오 장관과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탓으로 돌리고 비난해왔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 22일 폼페오 국무장관은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실패한 기존의 방식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이 희망하는 바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빠른 시일 내에 정상회담을 열 가능성은 낮다고 봤습니다.
Is Trump prepared to have a summit meeting without adequate preparation?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외적으로도 다른 이슈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성과도 기대되지 않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큰 가치를 느끼지 못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하지만 세이모 전 조정관은 연말 전까지 대화가 진전이 없다고 하더라도 미북 관계가 2017년에 화염과 분노 국면으로 되돌아가진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길 바랄 것이란 설명입니다.
Because I think that Kim Jong-un does not want to hurt Trump's chances of re-election.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감행해버리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외교 정책을 무너뜨리는 셈이 돼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은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약속은 지키는 한에서 관심을 끌기 위한 도발 행위는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미국이 내년엔 대통령 선거로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면서 미북 간 진전을 만들기에 시간이 별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With the U.S. going into the election cycle in 2020, there's really not a lot of time.
그러면서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까지 현 상황이 이어질지 아니면 외교적 시도가 더 많아질지 아니면 북한이 예전 방식대로 다시 도발을 통한 압박에 들어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노퍼 연구원은 김계관 고문의 담화가 경제적인 지원을 조건으로 일부 핵시설을 신고할 수도 있다는 것을 느슨하게나마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노퍼 연구원은 비핵화라는 복잡한 과정을 논의해야 할 실무회담이 연말 전에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VOA 뉴스 김연교입니다.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자산의 방어력과 생존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찰스 리처드 미 전략사령관 지명자가 밝혔습니다.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지상기반 요격미사일 추가 배치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전략사령관으로 지명된 찰스 리처드 해군 중장은 북한의 미사일 역량에 대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방어와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첫 번째 사안으로 주요 자산의 방어와 생존성을 꼽았습니다. 리처드 지명자는 24일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보고서에서 북한의 미사일 역량에 대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방어를 개선하기 위해 국방부가 취할 수 있는 추가 조치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국방부는 현존하고 떠오르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자산의 수동적 방어와 생존성과 관련된 조치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리처드 지명자는 역내 파트너와 동맹국들과의 통합 노력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역내 파트너와 동맹국들과 함께 기술적 상호 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통합 노력을 지속하고 동맹국과의 방위 분담 확대 그리고 제한된 방어 역량의 더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작전 통제 역량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지상기반 요격미사일을 추가 배치할 필요성도 역설했습니다. 리처드 지명자는 현재 배치된 GBI 규모가 북한과 같은 불량 국가들의 잠재적인 ICBM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불량 국가들의 제한된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서도 전략사령관으로 임명된다면 적절한 규모의 GBI 배치 지원을 우선순위에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최근 국방부가 미 본토 미사일 방어의 핵심 요소인 재설계 요격체 개발 중단 결정을 내린 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설리번 의원은 미국의 GBI 체계는 북한과 이란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의 RKV 개발 중단은 이들 국가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 본토 방어를 취약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사이버 금융 범죄를 저지른 것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지적했습니다. 또 적국의 해커 등은 랜섬웨어 공격을 통해 사이버 공격에 가장 취약한 기관들을 공격하고 있는데 그 피해 규모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카니 기자입니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기관시설 안보국 CSI 크리스 크랩 국장은 북한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 범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y're focused on financial crimes in order to support the state. They continue to hit.
크랩 국장은 24일 사이버 전문 매체 사이버스쿱이 개최한 연례 사이버 안보 컨퍼런스에서 VOA 기자와 만나 이같이 밝히며 북한은 지속해서 은행들을 공격하고 다른 방법들을 사용해 자금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이버 금융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연방수사국 등 정보기관들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진행된 기조연설에서는 적국의 악성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안보기관시설 안보국이 정부부처들과 민간업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we have a pretty good idea what the tactics, techniques, and procedures are for this adversary.
적들의 해킹 기술과 전략 등을 미리 파악하고 있으며 어떤 전략들을 쓸지도 알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 조치 개발을 시작할 수 있다고 크랩 국장은 밝혔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사이버 안보를 위협하는 4대 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토니 오고레치 미국 연방수사국 사이버 담당 부국장보는 적대 국가들을 포함한 해커들의 랜섬웨어 공격에 주목했습니다. 오고레치 부국장보는 컴퓨터 시스템 감염 방식의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올해 현재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In calendar year 18, according to IC3 stats, the losses due to ransomware were $3.6 million.
FBI 산하 인터넷 범죄 센터에 따르면 2018년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액수는 360만 달러였는데 2019년 현재 이 수치는 벌써 2배 이상 증가해 730만 달러를 기록했다는 설명입니다. 우고레츠 부국장보는 그러면서 해커들은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의료와 교육기관들을 주요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이 중국에 태양광 발전소 투자를 대가로 희토류 채굴권을 양도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제안이 사실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각국의 성실한 안보리 제재 이행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중국 희토류 산업협회는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이 중국 측에 제안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한 관료는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북한의 전력난 해결을 위해 중국이 북한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투자하면 이에 대한 대가로 평양 철산군 희토류 광산의 개발권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희토류 산업협회는 그러면서 한 소식통을 인용해 평양에 매일 250만 킬로와트를 제공하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25억 달러 정도가 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협회는 이어 북한 당국이 이미 중국과 교섭 중이라며 북한 정부가 올해 북중 수교 70주년을 매우 중시하고 있고 중국의 투자를 얻기 위해 중국의 특사를 파견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3년 북한 합영투자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통해 북한에 매장된 희토류의 양이 4,800만 톤에 달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중국 내 희토류 업계 관계자를 이용해 북한의 재앙은 희망사항이라며 대북 투자는 국제적으로 안전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제안이 사실이라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겁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6년에 금, 바나듐광, 티타늄광, 희토류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질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유엔 각 회원국들의 대북 제재 이행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언급할 수는 없지만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제재 이행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는 10월 유엔 안보리 의장국을 맡고 있는
북한과 중국의 관광 교류가 더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에서 제외된 관광 분야의 협력을 통해서 제재의 어려움을 타개하려 시도한다는 분석입니다. 안소윤 기자입니다.
23일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북한 전문 여행사 영파이어니어 투어스가 자사 블로그에 직원들의 금강산 등정 경험을 담은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It really is impossible to do this justice with photos and videos. The just range of how huge it is and how beautiful the colors are.
8분짜리 이 영상에는 금강산 꼭대기에 오른 남성 두 명이 웅장한 경관과 아름다운 풍경은 카메라에 담을 수 없을 정도라며 적극 홍보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여행사 홈페이지에는 하루 일정 프로그램을 포함해 전년에 비해 훨씬 다양해진 북한 여행 상품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달과 다음 달 상품 대부분은 매진입니다. 단둥에 있는 천마국제여행사도 신우주 시내를 구경할 수 있는 반나절용 상품부터 금강산과 개성 등을 둘러보는 5박 6일 상품까지 여러 종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관영 CCTV는 북한 관광산업 발전과 주요 관광지를 자주 소개하고 있습니다. 평양의 주요 건물과 관광지를 내려다보는 하늘 관광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도했고 마식령 스키장 화면을 내보내며 원산과 금강산, 통천 등 6개 권역으로 나뉘어 개발되는 이 지역에 더 많은 관광객이 몰릴 것이라고도 전했습니다. 최근 북중 항공 노선도 추가됐습니다. 북한 고려항공은 평양과 베이징, 상하이, 선양을 잇는 정기 노선 외에 최근 중단했던 다리엔과 진안행 노선을 재개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평양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 경제를 힘껏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대북 제재에서 제외된 관광 분야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북중이 대외적으로는 공공 외교를 앞세워 관광 교류를 확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유엔 대북 제재에서 제외된 관광 분야의 협력을 통해 재개의 어려움을 타개하려 시도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동북아 전문가인 딘챙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입니다.
Certainly if you were to ask the Chinese would say this is an example of people-to-people diplomacy. The Chinese have always opposed trying to isolate North Korea.
중국은 인적 교류의 일환으로 북한 관광업을 활성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북한의 고립을 반대하는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이 약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중국인들의 관광비는 북한이 쉽게 벌어들일 수 있는 현금인 만큼 북한으로서는 제재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외화벌이 수단이라는 것이 챙 연구원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24일 VOA에 북중 간 관광 교류가 북한 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Of course, a different matter. I mean, North Korea is not well set up for tourism, and it needs a great deal of investment. So for China to engage, they have to invest, but the investment quickly comes under the UN sanctions.
보다 효과적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려면 산업 체계를 구축할 투자 유치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중국을 관여시키려 해도 유엔 대북 제재에 부딪혀 현 수준에서 더 발전시키기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브라운 교수는 이 점을 북한과의 향후 협상에서 이용해 볼 것을 미국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정권 이양 직후부터 큰 공을 기울여온 관광 사업은 미국이 북한에 제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야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은 관광을 통해 긍정적 인상을 심어주기 원하며 특히 금강산 관광지구에 대한 최근 언급은 관광산업에 대한 북한의 열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해당 제안을 북한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이 북한 목선의 표류 대책 일환으로 감시전단부대 신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목선 표류는 지난해 역대 최다를 기록한 뒤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의 해상보안청이 다음 달 4일 기동감시부대라는 이름의 북한 목선 표류 전담 대응부대를 발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4일 NHK방송은 일본 해상보안청이 10여 명 규모의 신설부대를 아오모리현 내 일본해 부근에 상주시켜 목선 감시 활동을 담당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표류나 표착이 확인될 경우 경찰과 연계하면서 목선의 선원에 대한 대응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NHK방송은 해상보안청이 육상에서 목선 감시 전담부대를 발족한 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북한에서 건너온 것으로 추정되는 목선의 표류 또는 표착이 확인된 것만 지난해 225건으로 전년 대비 1.5에서 2배가량 증가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홋카이도가 70건, 아오모리현이 49건, 이시가와현이 34건 확인됐으며 월별 통계로는 90% 이상이 겨울철인 1월과 2월, 그리고 11월과 12월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올해에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8월까지 일본 전역에서 확인된 목선 표류 또는 표착은 6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북한이 외화 획득 등의 목적으로 어업에 주력하게 되면서 선박들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까지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에 김정은 위원장은 취임 이후 물고기 풍년 등을 정책으로 내세우면서 어업 획득량 증가를 독촉해왔다며 북한 최고 지도자의 지침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담당 부처들이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We're talking about something which is potentially a life or death.
또한 베넷 선임연구원은 일본 정부가 단순히 북한의 불법 어업 활동뿐 아니라 북한 간첩의 불법 유입 등을 염두에 두고 목선 감시 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거 사례처럼 일본 정치 내에서 납북자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과감한 조치를 선보이려 한다는 설명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는 12월 18일 해상보안체제 강화와 관련한 관계 강요 회의를 개최할 방침입니다. 일본 총리실은 일본 주변 해역에서 중대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해상의 안전과 치안 확보에 관한 엄중한 정세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북한 선박 YG 어네스토에 대한 몰수 판결이 미국 법원에서 내려지면서 미국 법원을 통한 북한 관련 소송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0여 건의 송사에 휘말린 북한 정권은 무대응 전략으로 일관해왔는데 배상해야 할 금액만 10억 달러가 넘습니다. 함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정권이 미 법원의 피고소인으로 처음 이름을 올린 건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 연방 법원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니코 엔터프라이즈란 이름의 기업은 1993년 11월 미국 뉴욕 소재 로펌을 고용해 북한 정권과 조선 흑색 금속 수출 입상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간이 오래돼 당시 소장 등 주요 문건은 확인이 불가능했지만 이 소송은 민사로 제기됐으며 뉴욕 남부 연방 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또 미 국무부 영사과 관리가 원고 측에 서한을 보내 미국과 북한이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 게시돼 있는데 이를 토대로 볼 때 당시 원고 측은 북한을 법정에 세우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이 소송은 약 1년 만인 1994년 12월 15일 최종 기각됐습니다. 이처럼 미 연방법원에 북한이 피소된 건 동일인물에 의한 중복 소송을 포함해 약 10건에 이릅니다. 1990년대 첫 번째 소송을 제외하면 대부분 2000년대 제기된 것으로 원고는 대부분 북한의 테러 지원 등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들의 가족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는 1972년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적군파 테러 희생자의 가족인 루스 칼데론 카도나의 소송입니다. 당시 카도나는 북한이 적군파 요원들에게 숙식과 통신 장비 등을 제공했다고 주장해 2010년 3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2006년 레바논 무장정파인 헤즈볼라의 미사일 공격의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북한을 미 법원에 제소한 것도 잘 알려진 북한 관련 소송입니다. 당시 유족들은 북한이 헤즈볼라의 첨단 무기와 군사훈련, 무기 관련 시설의 건설 등을 지원했다며 2010년 헤즈볼라와 북한, 이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4년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현재 배상금 회수를 위해 북한 관련 자산에 대한 추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북한에서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돌아와 숨진 미 대학생 오토 원벼와 중국에서 납북돼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 그리고 최근 미 검찰의 대북 제재 위반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에 대한 몰수 소송 등도 북한 정권을 미 법원에 세워 승소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에게 내려진 배상금 총액은 원비어 가족들에게 내려진 5억 달러를 비롯해 김동식 목사와 카도나 측의 승소액 각각 3억 달러씩 등 총 10억 달러가 넘습니다. 아울러 현재 미 법원에는 1968년 북한에 납북돼 고문과 구타 피해를 입은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의 소송이 계류 중입니다. 특히 승조원들과 가족, 유족 등 170여 명이 소송에 참여한 만큼 만약 승소 판결이 내려질 경우 배상금 규모는 역대 최대가 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나라에 대해서는 외국 주권 면제법에 의거해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북한은 미국인 등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은 지난 1988년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뒤 2008년 해제했으며 오토 원비어 사망 사건이 발생한 2017년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자신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무대응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북한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국제우편 서비스인 DHL을 이용해 북한 외무성에 소장 혹은 최종 판결문을 송달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곧바로 수신을 거부 혹은 반송을 해왔으며 수신을 하더라도 이후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최근 B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유럽에서 제기된 한 차례의 소송에만 대응했을 뿐 연방을 포함한 미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They never answer claims in US federal court or any American court. They have previously, however.
북한의 이 같은 대응 방식은 계속해서 자산을 잃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스탠튼 변호사는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이 되기에 가장 위험한 장소라고 로마 교황청 산하 단체가 밝혔습니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에 최대 80명의 기독교인이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처형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황청 산하단체 고통받는 교회돕기 ACN 미국 사무소가 기독교 신앙으로 박해받는 국가들을 분석한 보고서를 23일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국제 기독교 박해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는 북한과 중국, 이집트 등 12개 나라를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으로 꼽으며 북한은 세상에서 기독교인이 되기에 가장 위험한 장소로 광범위하게 간주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 보도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종교 자유에 있어 세계 최악의 기록을 가진 국가로 주민들은 김 씨 가족과 정권에 대해 헌신을 보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또 기독교인 등 김 씨 정권에 대한 충성이 의심스러운 주민들은 엄중하게 처벌을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은 체포되면 고문을 받고 다수는 정치범 수용소인 관리소에 수용된다는 겁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전체 정치범의 최대 절반 규모인 5만에서 7만 명에 달하는 기독교인들이 관리소에 수용돼 있고 기독교인의 75%가 가혹행위로 사망하며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문과 성폭력, 처형 등 다양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국 언론 보도를 인용해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최대 80명에 달하는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한 경기장에서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출신 성분 제도에서 기독교인은 적대 계층으로 분류되고 평양의 4개 공식교회는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전시 목적의 교회로 간주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에는 개신교 교회인 칠골교회와 봉수교회, 가톨릭교회인 장충성당, 러시아 정교회 사원인 정백교회가 있습니다. 고통받는 교회 돕기의 보고서는 아울러 세계변호사협회가 지적한 북한 내 기독교 박해 등과 함께 올해 2월 탈북민이 증언한 기독교 박해 내용도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 탈북민과 함께 북한 수감시설에 수용됐던 현이란 여성은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북한 당국 신문자들에게 당당히 밝히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죽는 게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가 고문을 받은 뒤 사라졌다는 겁니다. 북한 당국은 그러나 국제사회의 이런 지적을 전면 부인하며 신앙의 자유를 헌법으로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5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주최한 보편적 정례검토 북한 심사에 출석한 리경훈 북한 최고인민회의 법제부장입니다.
신앙의 자유는 사회주의 헌법에 규제된 국민의 기본 권리의 하나입니다. 헌법 제68조에는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 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공화국에서는 신앙의 자유를 법적으로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릴 정도로 기독교가 번성했던 것으로 김일성 주석의 외가가 모두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제 해방 후 김일성의 잔혹한 기독교 탄압으로 많은 기독교인이 남한으로 탈출했고 나머지는 50년대와 60년대 대대적인 숙청으로 대부분 수용소로 끌려갔다고 기독교 학자들은 증언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소수 기독교인들은 그루터기로 불리는 신앙을 숨긴 사람들의 자녀들과 고난의 행군 때 중국에서 선교사들을 통해 신앙을 가진 뒤 복귀한 지하교인들, 또 이들의 전도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통받는 교회 돕기의 보고서는 북한은 이번 조사 전부터 기독교인이 되기 위한 세계 최악의 장소로 부상했다며 지난 2년 동안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1947년에 설립된 이 단체는 전 세계 140여 개 나라에서 6천 개 이상의 가톨릭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 미국 뉴스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소식인가요?
네. 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마감 시한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조기 총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미국 프로농구, NBA 등이 중국의 편향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시작된 경위에 관한 법무부 자체 조사가 형사수사로 전환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관련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영국부터 가보겠습니다. 브렉시트 마감 시한이 이달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영국은 여전히 혼돈스럽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10월 31일입니다. 영국이 유럽연합 EU에서 탈퇴하기로 한 이른바 브렉시트 예정일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불과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요. 영국은 아직도 향방을 정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이런 데서 나온 게 보리스 존슨 총리의 조기 총선 카드네요.
그렇습니다. 존슨 총리가 24일 현재 교착 국면에 타기하기 위해서 조기 총선을 치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존슨 총리가 제기한 날짜는 12월 12일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28일에 이 조기 총선 제안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존스 총리가 제시한 조기 총선 날짜 12월 12일. 뭐 이미 브렉시트 마감 시한은 넘긴 거네요.
예, 맞습니다. 되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영국 의회는 존슨 총리에게 유럽연합 EU 측에 브렉시트 시한 연장을 요청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존슨 총리는 일단 유럽연합의 영국 의회 뜻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존슨 총리는 유럽연합이 만일 브렉시트 시한 연장을 결정하면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치러서라도 브렉시트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자, 영국의 야당들, 존슨 총리의 이 제안에 어떤 반응인가요?
예, 야권은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브렉시트 연장을 확실히 하기 전에는 조기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네.
제1야당인 노동당은 더욱 강경한데요. 존슨 총리가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한 조기 총선을 못하게 막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존슨 총리가 조기 총선을 실시하려면 의회의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현재 집권 보수당은 최근 브렉시트 갈등으로 의원 한 명이 탈당하면서 간신히 유지하고 있던 의회 과반을 잃은 상황입니다.
예. 자, 존슨 총리 브렉시트에 상당히 강경한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존슨 총리는 만일 유럽연합과 브렉시트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다 해도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 상황이 와도 더 이상 브렉시트 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예.
하지만 영국의회는 노딜 브렉시트 상황이 초래할 그 혼돈을 우려하면서 존슨 총리에게 유럽연합과 새로운 합의를 하든지 아니면 브렉시트 시한을 연장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네. 뭐 이 시간 통해서도 전해드렸지만 지난주에 유럽연합이 존슨 총리의 새 브렉시트 합의안을 수용했다. 이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그렇죠. 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지난 17일과 18일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존슨 총리가 제시한 새 합의안을 수용했습니다.
네.
존슨 총리는 새 합의안에 브렉시트 갈등의 최대 쟁점인 북아일랜드 문제와 관련해 두 개의 체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한볼 양보하는 손에서 이 유럽연합과 합의를 전격 도출해냈었습니다.
예, 하지만 또 영국의회 승인 절차가 필요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영국의회는 다음 날인 19일 긴급회의를 열어서 이를 표결에 붙였습니다.
네.
자, 19일이 토요일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영국 의정사상 토요일에 개원한 건 3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
뭐 그만큼 긴급 사안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21일 존 버커 하원 의장의 결정으로 표결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영국 의회는 규정상 같은 회기에 같은 내용의 법안을 상정하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인데요. 같은 날 영국 의회는 존슨 총리에게 구체적인 브렉시트 이행 방안을 내놓으라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존슨 총리 지난 7월에 취임을 했는데 그 이후로 의회에서 뭐 밝은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뭐 하지만 지난주에는 약간의 승리도 있었습니다. 존슨 총리는 의회 요구에 따라서 22일 브렉시트 탈퇴 이행 방안이 담은 벼반을 표기를 붙여서
네.
2차 동의까지는 받아냈습니다. 이 영국 법안 심사는 보통 3차 검토안 통과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미정인 상황이었는데요.
네.
하지만 존슨 총리가 브렉시트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서 같은 날 내놓은 이 패스트트랙 법안이 부결되면서 10월 31일 예정일에 맞춰 브렉시트를 이행하는 건 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네. 뭐 브렉시트가 영국 혼자만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럽연합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유럽연합 대사들이 25일 브뤼셀에서 이 브렉시트 재연장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예.
일단 원칙적으로는 이를 연장하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기한을 얼마나 더 연장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3개월 연장이 우세한데요. 하지만 프랑스는 단기간 연장만 가능하다고 반대하고 있다는 뭐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네.
미셸 바르니에 유럽연합 브렉시트 협상 대표는 25일 EU 대사들과의 회동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연장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음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며칠 더 이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NBA 농구가 지금 뉴스에 올랐네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미국 프로농구협회 NBA를 비판하고 나섰다. 어떤 얘기인가요?
네, 펜스 부통령이 NBA가 중국 편에 서서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네.
펜스 부통령은 24일 미국의 싱크탱크 우드로 윌슨 센터가 주관한 미국과 중국 관계의 미래라는 강연에 참석을 했는데요.
예.
중국의 인권 상황, 홍콩 사태, 미중 무역 갈등 등 최근의 사태를 언급하는 가운데 미국 프로농구협회 NBA, 미국의 유명 신발 제조업체 나이키 등을 지적하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 프로농구협회 NBA하고 중국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 궁금하신 분 계실 것 같아요.
예, 사건의 발단은 이달 초에 NBA 소속 휴스턴 로키츠 팀의 데릴 모레이 단장이 최근 홍콩 민주화 시위 사태를 지지하는 자신의 인터넷 트위터에 올린 걸로 시작됐습니다.
예.
중국의 반발로 모레이 단장은 결국 해명하는 글을 올렸지만
네.
또 애덤 실버 NBA 총재가 모레이 단장을 두둔하는 발언을 하면서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졌습니다.
예. 이 일로 계속 뉴스가 나왔었죠?
예, 중국 농구협회 CBA와 NBA를 지원해오던 중국 스폰서 업체들이 줄줄이 NBA와의 협력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네.
중국 관영 중앙방송 CCTV도 NBA 프리시즌 경기를 중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중계를 하는 텐센트 스포츠도 NBA 시범 경기 중계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네. 중국에서 미국의 프로농구 NBA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면서요?
예, 중국 내 NBA 팬이 뭐 수억 명에 달하고요.
예, 인구도 많으니까요.
예, 미국을 제외하면 가장 큰 시장이 바로 또 중국이라고 합니다.
그렇네요.
이런 중국 팬들의 마음을 달리기 위해서 결국 NBA 사무국은 모레이 단장의 글이 중국 팬들에게 깊은 상처를 줬다. 이런 내용의 공식 성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또 펜스 부통령이 NBA의 이런 태도를 비판했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펜스 대통령은 NBA가 자유에 대해 침묵하면서 중국 공산당에 동조하고 있으며 마치 중국 공산당 독재 정권이 완전히 소유한 자회사인 것처럼 행동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펜스 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 기업과 스포츠 단체 등은 반드시 미국의 가치를 위해 미국과 함께 서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예.
펜스 부통령이 또 나이키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다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예, 세계적인 신발 제조업체인 나이키사는 이번 NBA 파문이 일자 중국에 있는 자사 매장에서 휴스턴 로키츠 관련 상품을 치워버렸습니다.
아이고.
예, 펜스 부통령은 나이키는 스스로 사회정의의 승리자라며 인권과 사회정의 앞장서는 회사처럼 홍보는 하고 있지만
네.
홍콩 문제에 있어서는 사회적 양심을 자체 검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홍콩 사태에 대해서도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예, 홍콩 시위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펜스 부통령은 중국 당국이 홍콩에 대한 간섭을 늘리고 국제협약으로 보장받았던 홍콩 주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축소하는 데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홍콩 시위대를 향해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또 중국 신장 위구르족을 언급하면서 중국은 종교적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사안에 따라서 이쪽 저쪽 힘을 주는 쪽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예.
이 펜스 부통령의 연설에 중국 쪽 반응도 좀 보겠습니다.
네, 이 정치적 편견이자 거짓말로 가득 찼다라고 반발했습니다. 화춘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펜스 부통령의 발언은 중국의 사회 제도와 종교 상황을 근거 없이 왜곡하고 있다며 이는 전적으로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의 연방 법무부가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시작된 경위를 지금 내사 중인데 관련 조사가 형사수사로 전환됐다. 이 소식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동안 행정재심사 차원에서 진행해온 조사를 형사 범죄 여부를 가리는 수사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네.
뉴욕타임스 신문이 24일에 처음 보도한 내용인데요. 월스트리트저널, 로이터통신 등 다른 뭐 매체들도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정부 관리 말을 인용해서 일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수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조사가?
지난 5월입니다.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이 존 더럼 코네티컷주 연방검사에게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시작된 경위를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시킨 일이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조사를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냈고 이후 정보기관의 관련 조사에 협조할 것을 지시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자, 행정재심사에서 지금 형사범죄로 전환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지금까지는 조사 범위가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선이었습니다.
예.
관계자들의 증언도 자발적으로 응하는 경우에만 가능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증인을 소환할 수도 있고요. 네. 또 대배심을 기소해서 기소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조사를 진행하는 검사가 더럼 검사죠. 코네티컷주 네. 연방검사.
예. 네. 널리 존경을 받는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연방수사국 FBI 요원들과 범죄조직관의 관계에 대한 수사를 또 진행해온 그런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형사수사로 전환된 이유도 좀 나왔습니까? 왜 그렇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형사 혐의가 있다면 어떤 혐의인지 또 어떤 사람이 관련됐는지도 알려지지가 않았고요. 예. 뭐 대배심이 소집됐는지도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조사가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온 건가요?
예, 바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 장관은 호주와 영국 법무부에 관련 조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지난 8월과 9월 이탈리아를 방문해서 정보기관 요원들을 만나기도 했는데요. 이 특검 보고서에 언급된 인물들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네. 앞서서 이 바 장관이 청문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계속 뉴스가 됐었는데 스캔들, 그 러시아 스캔들 수사 착수 배경에도 좀 의구심 을 가졌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예, 맞습니다. 바 장관은 지난 4월 연방의회 청문회에서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 선거 진영에 대한 염탐, 스파이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네.
염탐 행위는 큰 문제라면서 당시 적법한 절차를 따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리고 다음 달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합법적으로 시작됐는지 조사하도록 지시를 한 겁니다.
네. 법무부 조사가 형사 수사로 전환됐다는 보도에 대해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야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리 네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이 법치에 새롭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또 형사 수사 전환은 바 장관 산하 법무부가 독립성을 잃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보복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우려를 가져온다고도 말했는데요. 두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 조사도 이끌고 있습니다.
네, 연방수사국 FBI에서 시작된 수사가 특검 수사로도 이어졌었죠?
예, 맞습니다. 로버트 뮬러 특검 조사는 2년 동안에 걸친 수사 끝에 올해 초 법무부에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에 구름 끼는 곳이 있습니다. 황해남북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전에 해주와 용현, 신계 지역에 구름 많습니다. 기온이 오늘보다 7도에서 9도 정도 내려가서 중강은 아침 영하 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양강도, 강원도, 함경남북도 지역 대체로 맑겠고 청진, 운기, 선봉 지역은 구름 많고 가끔 비 내리겠고 산간 지역은 눈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오전 한때 비 내립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4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비어의 마감 뉴스입니다. 북한이 남한 정부와 민간에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 문제를 협의하자고 오늘 통지했습니다. 한국통일부의 이상민 대변인은 북측이 25일 오전 북측 금강산 국제관광국 명의로 통일부와 현대그룹 앞으로 각각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통지문은 금강산 지구에 국제관광문화지구를 새로 건설할 것이라며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 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가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무적 문제들은 문서 교환 방식으로 합의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금강산 현지 지도에서 남측 관계 부분과 합의해 금강산 내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고 지시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통일부의 이상민 대변인은 정부와 그리고 관련되는 사업자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이슬람 무장조직 IS의 시리아 유전지대 접근을 막기 위해 시리아 내 미군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시리아 네알조르에서 미군 역할을 강화하는 조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방안에는 기계화 전력 배치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기계화 전력에는 보통 탱크 같은 군사 장비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에스퍼 장관은 현재 얼마나 많은 병력이 있는지 또 얼마나 병력을 추가할 것인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최근 터키가 시리아 북동부 내 쿠르드 반군에 대한 공세를 시작하자 이 지역에 있던 미군을 이라크로 철수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터키와 시리아 국경지대를 순찰할 러시아 군사경찰 300여 명이 시리아에 도착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외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미래의 WTO 협상이 전개되는 경우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농업의 민간 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갖고 협상할 권리를 보유 행사한다는 전제 아래 이같이 결정했다고 홍 부총리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1995년 WTO 가입 시 개도국임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 외에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었습니다. WTO에서 개도국 혜택을 받으면 관세 감축이나 보조금 감축에서 선진국보다 특혜를 받습니다. 유럽연합 EU 27개 회원국 대사들이 브렉시트 시한 연장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이 오늘 밝혔습니다. 예정입니다. 앞서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위원장은 브렉시트 시한을 3개월 연장해 줄 것을 권고한 바 있었습니다. 영국과 EU는 최근 새로운 브렉시트 방안에 합의했지만 영국 의회가 이를 인준하지 않아 10월 31일 시한까지 브렉시트가 가능할지 불확실합니다. 존슨 총리는 의회가 브렉시트 합의안을 처리하지 않자 EU에 시한을 다시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한편 존슨 총리는 오는 12월 12일 조기 총선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노동당은 존슨 총리가 합의안 없이 EU를 떠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 조기 총선에 반대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법무부가 수사당국이 진행한 러시아 스캔들 조사가 시작된 경위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은 지난 미국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고 이 과정에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진영과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문제를 수사한 뮬러 특별검사는 관련자들을 기소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결론 내린 바 있었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부당하게 수사받았다고 주장함에 따라 올해 초 관련 수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조사하라고 명령한 바 있었습니다. VOA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